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평생을 바쳐서 읽어온 완벽한 안전지대를 내일 당장 떠나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숨이 턱 막히는데요.
그쵸. 그것도 뭐 스마트폰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언제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이 그냥 알 수 없는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떼야 한다면 말이죠.
저는 절대 못 갈 것 같습니다.
하하하, 저도요. 오늘 우리가 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약 3000년 전이죠. 고대 중동을 가로지른 한 남자의 무려 1000마일짜리 여정에 관한 기록이에요.
네, 케네스 메스스 박사님의 창세기 11장부터 14장에 이르는 강해 자료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다룬다고 해서 무슨 고대의 먼지 덮인 지도를 펴놓고 역사 수업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전혀 아니죠.
이거는 불확실성이라는 그 아주 짙은 안개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내면, 그 심리 지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통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물리적인 여정이 사실은 그의 영적인 여정을 거울처럼 완벽하게 투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이동하는 그 길 자체가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가 밟은 지형의 높낮이, 뭐 척박한 땅이라든가 풍요로운 도시들, 이게 다 그의 내면적 신앙의 최고조와 최저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엄청난 장치인 셈이죠.
와, 지리적인 이동이 곧 심리적인 진화다? 자, 이 내용을 한꺼풀 벗겨보죠. 여정의 첫 시작점부터가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주거든요.
맞아요. 처음 출발지가 우르였죠.
네, 보통 1000마일을 간다고라면 우리는 비행기로 그냥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도착이잖아요.
그렇죠. 기내식 한번 먹으면 끝이죠.
근데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우루,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프 남부 지역은요. 고대 세계에서 완전 뉴욕이나 서울 같은 으리으리한 메트로폴리스였어요.
거대한 지구라트도 있고 상업도 엄청나게 발달한 문명의 중심지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터키 남동부인 하란까지 600마일을 가고 또 거기서 가나안 중심부까지 400마일을 더 가는 거예요.
치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 아닙니까?
도적대가 들끓는 광야를 지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유목 여정인 거죠. 게다가 당시 나이가 무려 75살이었고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미래를 의탁할 자식도 없었어요.
와, 75세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니.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것들을 관역의 동심원에 비유해보고 싶어요.
관역의 동심원이요? 오,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 가장 바깥쪽 원은 평생 살아온 물리적 공간, 즉 고향 땅이고요. 그 안쪽 원은 험난한 고대 사회의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인 친척과 부족입니다.
아, 겹겹이 방어막이 쳐져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관역의 정중앙. 가장 핵심은 바로 아버지 데라의 집이에요. 경제적 상속과 정체성의 완벽한 근원이잖아요. 근데 신은 이 세 겹의 안전지대를 막 모조리 끊어내라고 요구한 거예요.
심지어 최종 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말이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아브라함이 그 막강한 보호막을 다 포기하고 손에 쥔 게 딱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내가 하리라. 그 일방적인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신이 세 가지를 약속해요.
세 가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신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그 바로 앞선 10장과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 보면 진짜 인과관계가 소름돋게 드러납니다.
바벨탑이요? 사람들이 그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아 올리다가 막 언어가 뒤죽박죽 돼서 뿔뿔이 흩어진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랑 어떻게 연결되죠?
그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의 진짜 동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기저에 두려움과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우리끼리 뭉쳐있자 이렇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똘똘 뭉쳐서 신의 질서에 도전했던 거죠. 그 인위적인 뭉침의 결과가 바로 강제적인 언어의 혼란과 징벌적 분산이었습니다.
벌을 받아서 강제로 흩어지게 된 거네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그 무질서하게 흩어진 세상 속에서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콕 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자발적으로 미지의 땅에 퍼뜨리죠.
와, 자발적인 흩어짐.
바벨탑의 강제적 흩어짐이 인류의 교만에 대한 징벌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떠남은 온 세상을 향해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대한 통로, 일종의 깔때기 역할을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진짜 놀랍네요. 바벨탑 사람들의 교만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로 아브라함을 설계하셨다는 거잖아요. 신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안전을 도모하려던 자들과 완전히 대비되네요.
그렇죠. 스스로를 흩어버림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통찰이 정말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믿음으로 1,000마일을 걸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세겜이랑 베델에서 막 제단도 쌓고 순조롭게 정착하는가 싶었거든요.
네, 초반엔 분위기 좋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완전 이상과 현실이 정면 충돌해버립니다.
아, 그 가혹한 현실 말이죠.
네,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을 반긴 건 풍요로움이 아니라 끔찍한 기근이었어요. 기근은 그냥 뭐 마트에 쌀 떨어진 수준이 아니잖아요. 가축 돼죽음 당하고 온 가족이 굶어 죽을 판인 생존의 문제죠.
물리적인 환경이 사람을 심리적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완벽한 사례입니다.
결국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고대 근동의 빵바구니라고 불리던 이집트로 기술을 확 돌립니다. 근데 이집트 국경 넘으면서 와, 진짜 기가 막힌, 솔직히 엄청 실망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맞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의 음성 듣고 고향 떠났던 양반이 낯선 제국 들어가니까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아내 사라를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속여버립니다.
네, 그리고 결국 아내를 파라오의 하렘으로 넘겨버리죠.
아니, 영웅의 도덕성이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바닥을 치나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서 야, 저거 진짜 찌질하다 생각하실 텐데요. 자료 보니까 파라오가 사라를 데려간 게 단순히 예뻐서 데려간 게 아니라면서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 싶으셨을 텐데 당시 고대 근동의 살벌한 도덕 코드를 알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공포에 질렸는지 이해가 됩니다.
코드가 어땠길래요?
고대 사회에서 권력자가 다른 남자의 멀쩡한 아내를 무력으로 빼앗는 건 일종의 심각한 금기이자 소유권 침해였어요. 자칫하면 부족 간 전쟁이 나니까요.
아, 그냥 대놓고 뺏는 건 법적으로 좀 골치 아팠다.
네, 그래서 권력자들이 아주 끔찍하고 교묘한 편법을 썼습니다.
끔찍한 편법이요? 그게 뭔데요?
남편을 암살해버리는 겁니다.
남편을 죽여요?
네, 남편을 죽여서 여자를 미망인으로 만들면 권력자가 오갈 데 없는 불쌍한 과부를 걷어주는 자비로운 구원자의 가면을 툭 쓸 수 있거든요.
와, 미쳤네요. 합법적으로 아내도 차지하고 가문의 재산까지 먹어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잔혹한 관습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현실적인 공포에 완전히 압도돼서 생존 본능이 믿음을 확 덮어버린 거죠.
와, 남편 죽이는 게 리스크 줄이는 방법이었다니 소름 끼치네요. 아브라함 공포가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럼 파라오의 하렘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나요?
하렘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유행 공간이 절대 아니었어요. 주변국가나 유료 가문 여인들을 편입시켜서 명성을 높이고 막강한 정치적 후계를 생산하는 국가 차원의 혁신 정치기관이었습니다.
아, 왕조의 레거시를 위한 곳이군요.
네, 그래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사라가 거기서 파라오의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순수한 언약의 혈통이 파라오의 정치적 핏줄에 오염되어 버리는 겁니다.
맙소사 신의 약속이 거기서 산산조각 날 뻔했네요.
네, 인간의 나약함이 신의 계획을 망치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파라오의 집에 심각한 질병을 내리시면서 직접 개입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기 목숨 건지자고 신의 약속하지 권력자한테 볼모로 넘겼다니. 근데 여기서 인과관계가 진짜 아이러니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들통나서 쫓겨나잖아요.
네, 쫓겨나죠.
근데 나올 때 빈손이 아니라 파라오가 준 엄청난 가축이랑 은금을 고스란히 다 들고 나옵니다. 비겁하게 행동해서 도덕적으로는 완전 실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걸 더 큰 그림, 즉 성경 전체의 거대한 서사와 연결해보면 진짜 소름 돋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이 추락 사건이요, 훗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을 출애굽 역사의 완벽한 미리보기가 되거든요.
미리보기요? 아, 출애굽기랑 똑같다는 건가요?
네, 한번 비교해보세요. 약 400년 뒤에 야곱의 가족이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똑같네요. 기근 때문에 내려간 거?
거기서 파라오의 압제 아래 노예가 돼서 엄청난 위기를 겪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파라오에게 10가지 질병, 즉 재앙을 내리십니다.
와, 하나님이 질병으로 개입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해방돼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로부터 막대한 금은 보화를 얻고 나옵니다.
아, 기근, 이집트행, 파라오의 억압, 신의 질병 개입, 그리고 부를 얻고 탈출, 완전 데칼코만이네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최악의 흑역사가 수백 년 뒤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신의 개입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예언적 청사진이 된 거죠.
실패조차도 엮어서 거대한 구원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드시다니 진짜 대단하네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이집트에서 목숨 건지고 돈 좀 벌어왔다고 이게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오히려 그놈의 재산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 이집트에서 축적한 부 때문에 아브라함이랑 조카 롯 사이에 엄청난 균열이 생기거든요.
재산이 너무 많아진 게 화근이었죠.
가축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정된 땅이랑 우물을 두고 양측 목자들끼리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당시에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도 호시탐탐 이방인들 노리고 있었는데 내부 분열은 진짜 자멸이나 다름없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이었죠.
청취자 여러분도 회사 생활하시면서 이런 거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거 딱 고속성장한 스타트업 생각나더라고요.
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요?
네, 두 공동창업자가 경영권이나 수입분배 두고 막 다투다가 에이, 우리 회사 쪼개자! 이러는 상황인 거죠.
진짜 현실적인 비유네요. 그 분리 과정에서 두 사람 가치관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맞아요. 위기 감지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합니다. 네가 좌로 가면 난 우로 갈게. 그랬더니 롯이 덥석 요단들판을 선택해요. 물이 넉넉해서 롯의 눈에는 거기가 완전 에덴 동산이나 방금 돈잔치하고 온 이집트처럼 화려해 보였거든요.
시각적인 풍요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롯이 아주 치명적인 경영상 실수를 저지릅니다. 겉보기엔 연봉도 세고 복지 최고인 직장이라 이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기업 문화 완전 썩어빠진 곳.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하하하. 겪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롯이 소돔 근처를 골랐는데 그 도시 내부의 극단적인 타락과 악에 대해서는 기업으로 치면 그 실사, 듀딜리전스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 실사의 부재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영적인 맹목성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관통하는 핵심 모티프 중 하나인 분리의 개념을 좀 보셔야 해요.
분리요? 창조 때 빛과 어둠 나누신 그런 거요?
네, 그 연장선상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가인과 셋을 분리하시고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를 계속 분리해내십니다.
자꾸 쪼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치열한 분리 과정은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약속의 후손이 나올 혈통을 아주 정밀하게 필터링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아, 롯과 찢어진 것도 그냥 땅싸움이 아니라 그 거룩한 필터링 과정이었다?
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롯의 시선입니다. 텍스트에 보면 롯의 눈에 그 땅이 이집트 같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적 풍요, 즉 방금 전까지 자기를 위협했지만 막대한 부를 줬던 그 제국의 권력을 동경한 거죠.
바울이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롯은 진짜 자기 눈앞에 탐욕을 우상으로 삼은 거네요.
맞습니다. 롯이 이기적인 자아를 우상으로 삼은 반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득권을 다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걸어보라고 하시죠.
믿음의 걷기 투어를 시키신 거군요.
네. 당장 눈앞에는 척박한 흙먼지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롯은 시각적 화려함을,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신뢰를 선택한 거죠.
야, 심리적 지도가 완전히 두 갈래로 찢어지네요. 근데 여러분, 단순한 가족 토지 분쟁인 줄 알았던 이 이야기가요. 갑자기 고액 근동의 블록버스터급 국제전쟁으로 국면이 확 전환됩니다.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죠.
상황이 완전 급박해집니다. 4개국 연합군이 롯이 살던 서부 소돔 지역을 싹 다 침략해서 롯이랑 재물을 몽땅 납치해 가요.
롯이 실사 안 하고 선택한 리스크가 결국 파국을 부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 땅 뺏기고도 가만히 있던 그 온유한 아브라함이 롯 납치 소식 듣자마자 갑자기 분노의 질주를 합니다. 집에서 기르던 사병 318명 데리고 북쪽 끝단까지 추격해요.
정규군도 아니고 집에서 기르던 사환들 데리고요?
제 말이요. 상대는 방금 고대 근동 쑥대밭 만든 제국 정규군인데 완전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야간 기습 게릴라전으로 적들 박살내고 롯이랑 재물 다 찾아옵니다.
진짜 영화 같은 구출 작전이었죠.
여기서 제가 진짜 놀란 게 이 전쟁 기록에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역사상 처음으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이 대목, 오늘 자료에 아주 결정적이고 의미심장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학자들은 에벨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의 어원에서 왔다는 분석도 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핏줄이나 민족성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내포돼 있죠?
이 단어는 당시 사회 주류에 편입되지 않은 경계선 밖을 떠도는 아웃사이더 혹은 정착하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정체성을 뜻합니다.
아, 주류 사회의 이방인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토착 세력도 아니고 제국의 왕도 아닌 떠돌이 유목민, 철저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자기 사람 구하겠다고 제국들 틈바구니에 뛰어들어서 판을 뒤흔들고 국제무대 핵심 변수로 부상한 겁니다.
와, 철저한 아웃사이더가 주류 권력의 판을 엎어버렸다. 진짜 통쾌하네요. 이집트에선 아내 뺏겨도 벌벌 떨던 양반이 이제는 투사로 번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성장의 의미는 전쟁 이기고 돌아올 때 마중 나온 두 왕과의 만남에서 아주 선명해집니다.
맞아요. 살레망 멜기세덱이랑 소돔왕을 만나죠. 여기서 아브람 태도가 완전 극단적으로 갈리잖아요.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죠.
멜기세덱이 준 팡이랑 축복은 엄청 감사히 받으면서 11조까지 바치는데 소돔왕이 전리품 다 너 가져라 하면서 막 스톡옵션 같은 걸 제안하니까 내 신발끈 하나도 안 가진다면서 완전 차갑게 거절하거든요.
거의 모욕적인 수준으로 단호하게 거절해버리죠.
왜 이렇게 극단적인 태도 차이를 보인 건가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누가 아브라함을 부요하게 했는가? 만약 소돔왕의 재물을 덥석 받았다면 훗날 소돔왕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 겁니다. 저 아웃사이더 내가 부자 만들어줬다고요?
아, 인간 권력자가 내 성공에 지분 주장하는 꼴을 못 본 거군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 돈에 흔들렸던 그 나약함을 극복하고 영적 정체성을 완벽히 지켜낸 위대한 성장이죠.
와, 이집트의 실패를 거울삼아 완벽하게 레벨업했네요. 다시는 인간한테 빚 안 지겠다. 그럼 멜기세덱은 왜 달랐던 거죠? 그 사람도 이방 왕이잖아요.
멜기세덱은 놀랍게도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완벽하게 동일한 대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아, 똑같은 신앙인이었군요.
아브라함이 느꼈을 고독을 상상해보세요. 사방에 온통 이교도랑 탐욕꾼이 낯선 땅에서 나 혼자 신앙 지킨다고 외로웠을 텐데 피 튀기는 전쟁 끝에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동지를 기적처럼 만난 겁니다.
와, 그 빵과 포도주가 그냥 밥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위로와 연대감이었겠네요. 어둠 속에서 등대 만난 기분?
바로 그 영적 기쁨의 발로로 11조를 기쁘게 바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로 깊이 파헤쳐본 아브라함의 여정 어떠셨나요? 완벽한 안전지대를 끊어내고 미지의 세계로 던진 용기, 때론 생존 본능의 바닥까지 추락했던 나약함.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척박한 땅을 걷는 분리를 택했죠.
네, 그리고 세속적 유혹 앞에서도 신앙을 꼿꼿이 지켜낸 아웃사이더의 정체성. 자, 지금 여러분이 걷는 인생 여정의 심리적 지도는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롯처럼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단기적 이익을 쫓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장 GPS는 안 보여도 더 큰 가치를 위해 불확실성을 묵묵히 걷고 계신가요?
이집트에서의 실패 같은 뼈아픈 바닥을 경험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서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진짜 묵직한 위로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힌트 하나 남겨드릴게요.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가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엄청나게 집착하면서 그리스도와 연결하거든요.
아,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신비로운 인물이요?
맞아요. 혜성처럼 나타나 축복하고 사라진 이 고대 제사장이자 왕.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왜 수천 년 뒤 사람들이 이 찰나의 만남에 열광했을까요?
진짜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매혹적인 퍼즐 조각이네요.
이 거대한 비밀은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탐구 몫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각자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번 주 여정 잘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줄 심층 탐구로 돌아올게요.